서문, 시에나의 4대 재앙. 수많은 자가 죽었다. 모두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 아눌로 디투라 델 그라소. 프랑크족, 고트족, 색슨족과 기타 침략자들이 서로바 제국을 멸망시키고 600년 뒤, 그 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독일로 분화되어 발전했다. 이후 1000년부터 1300년까지 기후는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숲을 개간하여 농지로 삼았으며 마을을 이루고 농사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종이, 나침반, 풍차, 화약, 안경이 발명됐고 조선과 기계식 시계 기술도 발달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이 활성화됐다. 부가 창출되면서 신설대학, 고딕 양식의 화려한 대성당, 문학과 음악으로 자본이 유입됐다. 여전히 때때로 기근이 닥쳤으나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일하는 자의 새 신분으로 나뉜 중세사회는 굳건했다. 순탄하게 계속되던 중세사회의 발전은 1340년대 유럽을 뒤흔들었던 대재앙, 흑사병으로 한계점을 맞는다. 1347년, 시에나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 주로 대부업, 양모무역과 군사력으로 번영을 누렸다. 당시 시에나를 찾은 사람이라면 정부가 있는 푸블리코 궁전과 두 배 이상 확장하려고 공사 중인 장엄한 대성당에 감탄했을 것이다. 13세기까지 시에나 공화국은 북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피렌체에 비견되는 도시였으며 규모를 서서히 키우고 있었다. 재화공이자 세금 징수원이었던 아눌로 디투라 델 그라소는 개인적 관찰과 경험, 공식 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1300년에서 1351년까지 시에나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했다. 이 기록은 인류에게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을 가장 상세히 다룬 동시대 자료다. 흑사병은 1348년 1월 피사 항구를 통해 토스카나에 들어왔다. 두 달 만에 강을 거슬러 피렌체에 도달했고 남쪽으로 퍼져 시에나까지 닿았다. 디투라의 기록에 따르면 1348년 5월 시에나의 죽음이 드리웠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즉사했다. 겨드랑이 아래와 사타구니가 부어올랐고 말하던 도중 쓰러져 죽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형제가 다른 형제를 버렸다.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기독교 장례는 불가능했다. 시신을 묻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다. 유가족은 시신을 큰 구덩이로 끌고 가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식도 없이 한 대 매장하거나 도랑에 버렸다. 가엾은 디투라는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 나는 내 손으로 다섯 아이를 묻었다. 흙을 너무 얇게 덮은 시체는 개들의 표적이 됐다. 개에게 끌려다니거나 뜯어먹히는 시체가 도시 곳곳에서 보였다. 누가 죽어도 슬피 울지 않았다. 다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떤 약도 예방책도 듣지 않았다. 디투라는 시에나 도심과 근교에 살던 인구의 4분의 3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5개월 만에 약 8만 명이 죽은 것이다. 사회가 무너졌다. 살아남은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감정이 없어지다시피 했다. 많은 성벽이 버려졌고 시에나 영토에 존재하던 은, 금, 구리, 광산 역시 버려졌다. 시골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토지와 마을이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았다. 늑대와 야생동물이 대충 매장된 시신을 뜯어먹는 잔인한 시골의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진 않겠다. 시에나 도심은 거의 무인도 같았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역병이 수그러들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쾌락을 탐닉했다. 수도승, 신부, 수녀, 평신도 모두 즐길 따름이었고 사치나 도박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다. 역병을 피해 세계를 다시 얻었으니까. 흑삭병이 도는 시에나에 대한 디투라의 증언은 역병의 엄청난 파괴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흑삭병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다양한 전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도시에 모여 산 이후부터는 확실히 흔한 일이었다. 다행히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독감이나 폐렴, 코로나19가 걱정된다고 해도 콜레라나 천연두, 흑사병의 영향력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에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인류가 대체로 극복한 죽음의 주요한 원인을 두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기근과 전쟁이다. 1346년 이탈리아 중부에는 흉년이 들었고 이듬해에도 우박과 폭풍으로 작물이 망가졌다. 굶주린 채 영양 부족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음식과 일자리, 구호물자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이들의 생활 환경은 흑사병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위생이 나쁜 지역에서 병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다. 기근 때의 사망 원인은 대개 급속도로 번지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다. 흑사병이 시에나를 덮친 것도 흉년이 두 해나 지나간 가장 취약한 시기였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과 프랑스, 스페인, 오스만 제국 등 강력한 이웃 국가들은 일상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탈리아 전체와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전쟁은 고질병에 가까웠다. 이탈리아는 국민을 군대에 동원하기보다 용병을 썼다. 용병들은 포위전을 펼치고 약탈로 먹고 살았으며 적국 영토에 있는 곡식과 가축, 건물을 고의로 파괴했다. 그래서 피해 농민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흑사병은 군사적으로 이용됐고 군인들은 도시가 황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서 점령했다. 시에나는 운명의 1340년대 이전까지 수백 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대체로 이겨 해안 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그러나 흑사병으로 모든 것이 멈췄다. 산업, 건설, 농업과 행정이 말 그대로 중단됐다. 정치 활동이 재개됐을 때 시의회는 3분의 1가량 줄어 있었다. 도시의 상위 계층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는 빈 건물과 유령 마을, 잡초가 제멋대로 자란 밭과 빽빽해진 숲이 펼쳐져 있었다. 68년간 시에나를 이끌었던 과두 정치는 1355년에 무너졌고 이후 100년간 정부가 불안정한 가운데 혁명이 일어났다. 급여를 받지 못한 용병들은 시골을 점령하고 테러와 약탈을 일삼았다. 주변국들은 새로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시에나 영토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다. 1555년 시에나는 마침내 최후를 맞았다. 시에나의 항복을 받아낸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수건의 적 피렌체의 도시를 넘겼다. 시에나의 인구가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였다. 시에나가 아름다운 중세 도심을 간직하고 있는 건 이 때문이기도 하다. 대성당은 미완으로 남았다. 흑사병과 기근, 전쟁은 죽음 그 자체와 더불어 중세 아포칼립스의 4대 재앙이었다. 오늘날의 중요한 사망 원인은 신부전, 암, 뇌졸중, 치매로 각오하는 완전히 다르다. 한때는 나이와 관계없이 병이나 폭력으로 죽을 수 있었고 흉년이 한두에 이어지면 목숨이 위험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식량의 부족보다 과다가 더 큰 문제이고 60세에 사망했다고 하면 젊은 나이라고 놀란다. 인간이 사는 방식은 수없이 많은 측면에서 바뀌었으며 죽음의 방식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현대 세계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2016년 총 5,687만 3,804명이 죽었다. 어떤 사람은 모르핀으로 고통을 누그러뜨리며 암투병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침대에서 죽었다. 면역 체계가 약해 치명적인 세균 전염성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다. 선천적 결손, 유전적 기형, 난산으로 몇 시간밖에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도 있다. 교통사고나 익사,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사망도 있고 무기나 약물을 사용해서 스스로 삶을 끝낸 경우도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사망 원인은 흔히 심장마비라고들 부르는 관동맥성 심장질환이다. 뇌졸중이 두 번째다. 천식, 폐기종, 폐렴 등을 포함한 폐질환이 그 뒤를 따른다. 치명적인 암은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전부 암으로 묶으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의 수와 비슷하다.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이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왜 이토록 크게 달라졌을까? 인류는 많은 사람이 사고나 살인으로 죽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진화했다. 농경이 시작되고 최초의 국가가 세워지며 안전이 보장됐지만 그 대가는 컸다. 절대 다수는 만성적 영양 부족에 시달리며 평생 허리가 휘도록 지겹게 일해야 했다. 게다가 수천 년 동안 동물과 밀접 접촉한다는 것은 많은 병원체가 종의 장벽을 넘어 인간을 괴롭히는 새로운 역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위생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은 빠르게 퍼졌고 전염병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 과정과 원인을 이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병원체가 질병을 옮긴다는 이론이 받아들여졌고 치명적인 균, 해충과 기생충이 없는 깨끗한 물과 집, 옷이 공급됐다. 전염병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백신과 약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염병은 크게 줄었고 19세기 중반 이후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심장질환, 뇌졸중, 폐질환, 당뇨와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생활양식의 변화 역시 이러한 질병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다.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먹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과음하고 운동을 싫어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어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등 노년층에서 흔히 신경퇴화 질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고 죽는 방식을 살펴보는 한편 미래로 눈을 돌려 차세대 건강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줄기세포, 장기이식, 유전자 조작 등의 신기술로 현재 죽음의 원인은 대부분 정복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망 원인과 이를 극복해온 역사는 의학 지식의 축적과 사회 조직 개선, 인류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다. 미래를 생각하면 약속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장, 죽음이란 무엇인가? 1989년 4월 15일은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FA컵 준결승을 치르는 날이었다. 경기장은 셰필드 웬스데이의 힐스버러 스타디움이었다. 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리버풀 팬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킥오프 직전까지도 수천 명이 장내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서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콘크리트 스탠드 중앙부로 이어지는 게이트 몇 군데를 개방했다. 하지만 스탠드는 이미 초만 원이었고 관중이 필드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스탠드와 경기장 사이에 세워둔 펜스는 지나치게 성능이 좋았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뒤쪽에 밀려들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펜스로 밀쳐지고 짓밟혔다. 96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살의 리버풀 팬 토니 블랜드도 이날 친구 둘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갈비뼈가 으스러져 폐에 구멍이 나면서 토니의 뇌에는 산소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대뇌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러나 뇌관은 계속 작동했기 때문에 심박, 호흡, 소화 기능은 유지됐다.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당시 법률에 따르면 토니 블랜드는 살아있는 상태였다.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신체는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 토니의 의사와 부모님은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인공적인 영양 공급을 비롯한 생명 유지 조치를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이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 검시관이 급식 튜브 제거를 살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였기 때문이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판사들은 사건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토니 블랜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침습적 의료 행위의 지속에 긍정적인 이익이 없다는 의사들의 판단은 전적으로 합당하다. 결론이 이와 같으므로 담당 의료인이 그러한 의료 행위를 지속할 권리도 지속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니 블랜드의 연명치료가 중단된 것은 출생 후 22년이 지난 1993년 3월 3일이었다. 웨스버러 참사에서 사망 원인이 됐던 축구 경기장의 고정식 펜스는 제거됐고 축구 경기장 관중석이 모두 좌석으로 교체되면서 위험한 입석 스탠드는 사라졌다. 관련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토니 블랜드는 몇 살에 사망했는가? 18세인가? 22세인가? 사건 당일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치료 중단으로 사망한 것인가? 과거에는 죽음을 호흡과 심장 박동의 정지로 정의했다. 아주 가느다란 호흡을 감지하기 위해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의 코 밑에 거울을 갖다 대고 김이 서리는지 보았다. 다른 방법도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수축하고 손톱 뿌리 부분을 세게 누르면 통증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익히지 않은 양팔을 코 밑에 대면 의식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은 죽음의 징조다. 사망 여부를 판별하는 특이한 방식도 있는데 입에 소금 탄 식초나 따뜻한 소변 흘려넣기, 귀에 벌레 넣기, 면도칼로 발바닥 긋기 등이다. 유두 꼬집기도 흔히 사용됐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채로 매정될까 봐 매우 두려워했고 이는 아주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었다. 1896년에 런던 생매장 예방협회가 설립됐다. 생매장으로 보이는 사례가 100건 이상 보고됐기 때문에 협회는 시신을 매장하기 전 사망이 확실한지 확인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예방책으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관이 인기를 끌었다. 관 안에서 줄을 담겨 종을 울릴 수 있는 형태였다. 이 관이 많이 팔리긴 했지만 그 덕에 누군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다. 매장 대신 화장도 방법이었다. 불에 탄 후에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전통이 가로막는 바람에 화장은 1884년까지 영국에서 불법이었다. 단순히 신원을 착각해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2012년 브라질의 세차장 직원이던 41세 지우베르투 아라우오가 본인의 빈소에 나타났다.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아라우오와 닮은 직원이 살해됐고 경찰이 아라우오의 형을 불러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잘못 본 것이다. 아라우오는 한 친구에게 장례식에 대해 듣고 현장에 나타나 관 안에 누워있는 시체가 본인이 아니라고 모두를 설득해야 했다. 응급처치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멎었을 때의 심폐소생 방법이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경우 응급처치 요원은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 시도를 멈추면 안 된다. 환자가 사망했다고 오판하여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나 흉부 압박을 섣불리 중단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오랜 시간 멈췄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훈련된 의료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사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또는 손으로 하는 흉부 압박이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 현대적인 사망의 정의에서는 호흡 정지, 심장 박동 정지, 고통에 대한 반응 또는 동공 확장보다 뇌사 개념이 중요하다. 혈류 또는 호흡의 상실이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산소 부족 상태가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만큼 길게 지속되는 경우뿐이다. 이 시간은 보통 6분 정도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담당하는 뇌는 자아의 변화 없이 이식할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다. 뇌사는 완전하고 역전 불가능한 뉴런 활동의 정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 뇌간 반사 부재, 호흡 부재로 나타난다. 물론 응급처치 요원이 뇌사를 진단할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심폐소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드물게 이 규칙에 예외가 있다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됐을 때다. 이는 의학의 완전한 문외한도 자신 있게 환자가 숨을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기요틴에서 잘린 머리가 10초 정도 살아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아닌 뇌간으로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간은 뇌의 중앙 하부에 위치한다.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이 뇌간을 통과하여 뇌 상부와 척수를 연결한다. 뇌간은 뇌가 신체에 보내는 운동 제어 신호를 조정한다. 의식과 각성에 필수적이며 호흡과 혈압, 소화, 심박 등 기본적인 생존 기능을 제어한다. 뇌간이 기능하지 않으면 의식을 차리고 있거나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중요한 뇌신경 10개가 뇌간에 직접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이들 뇌신경과 관련된 반사작용이 기능하는지를 기준으로 뇌관이 기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공은 빛과 어둠에 반응하여 수축하거나 확장하고 각막을 만지면 눈을 깜빡이게 된다. 머리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면 눈이 움직이고 목을 찌르면 구토와 기침이 난다. 이러한 반사작용은 뇌관의 작동만으로 발생하며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지만으로 동공을 확장하거나 수축하기란 불가능하다. 뇌사는 뇌의 혈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MRI 결과나 전기 신호가 없다는 뇌파검사 결과를 통해 판정된다. 뇌사와 뇌관 활동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뇌가 분리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작동하고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식이 있는 상태와 뇌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 사이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코마는 환자가 깨어나지 않는 혼수 상태다. 수면 각성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으며 신체가 말소리나 통증 등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려면 뇌간과 함께 언어, 이해, 기억, 주의, 지각 등의 고등 기능과 관련된 대뇌 피질이 작동해야 한다. 코마의 원인에는 중독, 뇌졸중, 두부 손상, 심근경색, 출혈, 저혈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충격 이후 신체가 회복을 위해 혼수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또한 손상된 뇌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약물을 써서 고의로 코마를 유도하기도 한다. 몇 년이 지나 코마에서 회복되는 예도 있긴 하지만 보통 코마가 지속되는 기간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다. 깨어있되 인지를 못하면 식물인간 상태라 한다. 수면, 기침, 삼키기, 눈뜨기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은 처리하지 못한다. 눈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지 않으며 말소리에 반응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부상으로 인한 뇌 손상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신경퇴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잠근 증후군은 끔찍한 상태다. 환자가 의식은 있는데 눈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보통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불면증 약인 졸피뎀이 회복 촉진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눈도 움직일 수 없다. 잠금 증후군은 뇌관이 손상되었으나 뇌피질을 포함한 뇌 상부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다. 코마로 착각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멀쩡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 잠금 증후군은 현대 뇌 영상 기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금 증후군 환자에게 테니스를 치는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작동한다. 뇌사나 코마, 식물인간, 잠금 증후군 상태인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어렵다. 법적, 윤리적, 의학적 문제가 얽혀 있다. 토니 블랜드 사건은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